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문제에 설명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북한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들은 훌륭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이라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많은 일들이 어쩌면 매우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 개발에 나서면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북한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부총리는 남북회담이 조만간 가능하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남조선이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항들을 이행 안 하니까 회담할 수가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담화와 관영 매체 논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활동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수차례 회담에서 맺은 합의사항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측과는 다시 마주앉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 부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첫날인 지난 2일 올레 코제마크 연해주 주지사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면담에서 리 부총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 극동 지역과 건설업, 농업, 어업, 관광 등에서 협력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몇 주 안에 중국 측과 장관급 만남을 갖자는데 합의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달 초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은 지난 7월 말 상하이에서 이뤄진 뒤 처음입니다. 당시 양측은 9월 중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달 초 서로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 앞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 이달 중순 차관급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 해소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는 어제보다 2.3% 올랐고 중국 상하이 증시도 1.5% 높이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도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관련 현안을 언급하던 중 이달 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원하고 있고 합의를 바란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년 반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며 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반이라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수개월 만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부터 이란의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과 함께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제재를 거두지 않을 경우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앞서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공식 철회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발표한 송환법 철회는 전적으로 자신과 홍콩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중국 중앙정부는 여기에 존중과 지지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장관의 오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홍콩 여론에 퍼지고 있는 중국 배후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 나라 국방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5일 열렸고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절박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연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북한이 경제 개발을 통한 밝은 미래를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지금 한반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모두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6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 나라 국방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 5일 열렸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절박하다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미북 실무 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열도록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절박합니다. 남북한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이 총리는 5일 서울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8차 서울 안보대화 축사를 통해 평화를 더 확산하려면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향후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간 도로, 철도 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언급하며 그런 범위에서 한반도는 평화를 찾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고 잠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제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를 도우면서 평화의 확산과 정착을 향해 쉬지 않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안보 대화 개화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은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벽군화를 이끌어낸 마중물이자 길잡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의 안보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라며 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 대화에 참석한 조셉 데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always aspired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weapon state, where they made it very clear we will be responsible nuclear weapon state.
데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는 억제력과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열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는 핵을 보유한 채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믿는 고위 관리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생각을 허용해주는 것은 핵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여온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would encourage a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It could also lead to proliferation issues.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불량 국가 등의 핵 기술과 핵 분열 물질이 판매되는 핵 확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적에 대한 합의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혹은 핵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소위 동결에 멈춰선 합의를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이 시작될 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6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등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면 안전 보장을 비롯한 경제 개발 지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제재 해제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The U.S. has made it very clear, going back to 2005, the joint statement, we have no intention of invading, attacking, using nuclear conventional weapons, etc.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언급했지만 북한이 더는 고립된 체제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미신고 의심 지역에 대한 검증단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 비핵화 방식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동의해 로드맵을 설정한 뒤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 안보 대화는 아태 지역 다자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출범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15개 나라와 2개 국제기구의 참여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5개 국제기구와 60여 개 나라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에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간 밀착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최근 북한이 대미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미사일 발사를 자위적 무장 현대화 조치로 주장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시사한 것처럼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흔들림 없는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상황이라며 미한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대사는 과거에 비해 북한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4일 몰디브 수도 말레에서 열린 인도양 컨퍼런스 2019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집요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1년 반 전과 비교해 우리는 훨씬 더 낙관적인 지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한국 대통령 사이의 회담들을 언급하며 이런 진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월 판문점 회동은 진정으로 역사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미한동맹의 힘과 더불어 한반도 그리고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에 대한 상호 희망을 진전시키는 데 대한 두 나라의 결속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만남들은 혁신적이고 틀에서 벗어난 생각의 힘을 입증했다고 해리스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이자 영내 안보와 안정의 초석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중들에게 한국이 밝게 빛나고 북한에는 빛이 거의 없는 상황이 촬영된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선택과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 한국은 민주주의와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자유롭고 열려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선택했지만 북한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사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전쟁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일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3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원조 수혜국에서 기부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 경제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법치주의를 수용한 선진화되고 첨단화된 경제로 발전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할 때 이들 나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나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중국은 강대국이자 경제 강국, 문화의 중심이라며 미국은 인도양에서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항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계속된 노력 등 여러 중요한 사안에서 중국과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국제 질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상태라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과 관련한 영국과의 조약에서부터 세계 무역기구의 약속들과 인권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북한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들은 훌륭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이라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많은 일들이 어쩌면 매우 중요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개발에 나서면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때로는 도달 경로에서 이견을 보인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 일관적이지 않고 미북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 논의의 병행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미중 관계 주요 사안으로 경제, 안보, 인권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의회조사국은 3일 갱신한 미중관계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와 북한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미중협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 압박 유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한 최선의 경로를 놓고 때로는 이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평가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200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의 찬성표를 던졌지만 종종 이 결의들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정제유 수입 규모가 안보리의 허용 수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공표하고 추가 조달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미북 정상회담 발표로 냉각기에서 해빙기로 전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경로 접근 방식을 갖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는 현재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법안이 총 3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무역회사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곡사포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까지 판매하는데 북한은 과거에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 본사를 둔 조광무역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1973년에 설립돼 다양한 상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출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웹사이트 상품 소개란에 건설, 농업, 중장비, 조류 추적 연구 부문으로 나눠 상품을 올렸는데 해당 내용에 접속하면 실제로는 모두 현재 북한에서 사용 중인 무기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 장비에는 북한의 주력인 폭풍호 전차가 미화 420만 달러, 2010년 북한 열병식에도 등장한 천마호 전차가 270만 달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비 상품 부문도 주체포로 알려진 북한 자체 개발 170mm 자주포가 곡산포라는 이름으로 소개돼 있고 240mm 다연장 로켓, 방사포도 판매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알려진 KN-06 번개 5호 지대공 미사일은 조류 추적 연구 상품으로 분류돼 5,100만 달러의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에는 재원과 역사, 사거리 등 간략한 소개도 덧붙였고 더 자세한 상품 소개를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광무역회사의 웹사이트 존재를 처음 공개한 마카오 비즈니스 매거진은 공개된 것 이상으로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웹사이트가 차단되지 않도록 무기 목록과 정보를 숨기는 북한의 전형적 수법이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조광무역회사와 북한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조광무역회사는 원래 북한이 마카오에서 운영하던 해외 무역 상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 사실상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공산품과 같은 서방 상품을 수입하고 비자를 발급하는 등 영사관 업무도 수행했는데 지난 2005년 돈세탁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본사를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로 옮겼습니다. 만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기 금수 조치를 명시한 유엔 제재 위반이 됩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의 전차와 로켓 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담겼습니다. 이번처럼 북한이 웹사이트를 개설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습니다. 지난 2017년 안보리 1718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GPM이란 이름의 회사를 통해 리튬 6을 판매하려 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6 동위 원소와 관련 장비들은 핵 관련 금지 물질로 등재돼 안보리 대북 제재 품목인데 북한은 웹사이트를 통해 리튬 6을 매달 10kg씩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글로컴이라는 기업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군사용 고주파 무전기와 암호회동용 마이크, GPS 등을 판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로컴은 북한을 기반으로 한 펜시스템사의 위장기업으로 당시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돼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시리아로 운송하려던 화학공장 내장재가 그리스 정부에 의해서 차단됐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홍콩은 대북제재 이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정부가 시리아로 향하던 화학무기 관련 물품의 운송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3일 발표한 그리스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그리스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2017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 세관은 2017년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일시 압류했습니다. 여기에는 내산성 타일이 담겨 있었는데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를 경유해 시리아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 화물 발송인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협력하고 화물 수취인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인 기계건설 공장 혹은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연구소로 알려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조선광업개발회사가 2017년 시리아 과학연구개발센터가 만든 유령 회사로 내산성 타일을 운송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5,000제곱미터 면적을 채울 수 있는 내산성 타일이 6개의 컨테이너에 나눠 들어있었고 이 타일은 고열을 견딜 수 있어 화학공장의 내장재로 쓰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개 유엔 회원국이 차단했다고 밝혔을 뿐 그리스 등 특정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그리스 당국의 차단 물품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는 대북 제재 등 북한과 관련한 제재 이행이 전반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북한과 이란과 관련한 안보리의 제재를 자국법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이 제재 대상을 지정한 뒤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이 대상자를 지정할 때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 역시 특별히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의 정밀 금융 제재에 있어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 등을 관장하는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의 항목 중 하나로 확산 금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의 제조, 획득, 소유, 개발, 수출, 이전, 비축 등에 이용되는 자금 제공이나 금융 서비스 일체를 가리킵니다. 한편 4일 상호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홍콩은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전반적인 확산 금융 문제와 정밀 금융 제재 방지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이 지난해 6월 웹사이트를 통해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제재 이행 장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재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홍콩 당국이 북한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홍콩은 다른 나라 소재 북한의 합작회사와 연결된 A모 회사가 2015년 홍콩에 등록된 회사가 보유한 총 37,852달러를 6차례에 걸쳐 송금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서 이 자금이 홍콩 금융망을 경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축구 선수가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에 입단하면서 관련 계약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 가운데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한광성 선수의 유벤투스 입단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계약의 안보리 결의 저촉 여부입니다. 해외리그 축구선수인 한광성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세계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9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선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는 올해 말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광성 선수가 유벤투스의 입단에 연봉을 받는 행위는 일종의 외화벌이에 해당돼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유엔에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연장 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뒀고 실제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4월 현재 결의 2397호 8항에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부터 이탈리아 리그에서 선수로 뛴 한광성 선수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4일 VOA에 이번 사안이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광성 선수가 받는 연봉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주어질 수 있다고 유벤투스 구단이 보장한다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한광성 선수에 앞서 지난 2016년 최성혁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축구팀인 피오렌티나에 입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선수는 그가 받는 임금의 70% 이상이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출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국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대국을 공격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크게 다른 역사적,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큰 후보라고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주장했습니다.
But Korea has a very different history and a very different geopolitical situation from Japan. And the Chinese view Korea as a much more likely candidate.
그린 부소장은 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가 개최한 미중 관계 청문회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 소극적인 한국의 상황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orea has not explicitly signed on to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like almost every other ally and partner. And I think Beijing sees opportunity there that is a problem particularly given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 소장은 중국이 여기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특히 한일 간 상황을 감안할 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영내 안보에서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동맹을 끊임없이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솔라리움 회장은 중국이 자국 국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주변국들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given the Chinese focus on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that they will look to use all the instruments of
포괄적인 국가 권력에 집중하는 중국은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했을 때 경제 보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크레피네비치 회장은 중국이 일본과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히토리 수출을 금지했던 사례도 들었습니다. 한편 그린 부소장은 중국의 전략이 영내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납치이자 인권 침해라는 외국 법률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지배인에게 속아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방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한국행을 납치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소속 법률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종업원이 허강일 지배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표부로 강제 납치됐으며 한국행을 모른 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을 비롯해 북한의 강제납치 피해자 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면담했습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 지배인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허 지배인과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 간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12명은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버스에 탑승했다는 게 이들 7명의 진술입니다. 조사단은 또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간 자녀들을 보지 못해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12명의 종업원과 가족들을 분리하는 건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온 종업원 12명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관련 조사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조속한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누굴 믿겠어요? 가족들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뭐하냐, 빨리 발표하고 빨리 수사를, 강력한 수사할 거를 가진 검찰에서 해라, 이 얘기도. 우리는 국제진상조사단은 저희도 면담 대상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유엔인권사무소다 이렇게 만나고 또 부총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입장을 낸 거니까요.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기획탈북이 아니란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백태현 당시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요.
통일부는 한국에 망명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탈북자의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북한 종업원에 대한 납치 주장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납치로 규정해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역설적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 정권에서 탄압을 하거나 처벌을 하기 못하는 명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 정권이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탄압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상에는 결국 나쁜 거는 아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진상조사단의 발표대로 허강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에 왔다면 허 지배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시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허강일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막고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국토안보부에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미중 간 무역협상 소식부터 보죠. 무역협상 재개됩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중국 상무부는 5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무역협상 재개하자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예. 지금까지 중국 협상대표단이 이끌어온 류허 중국 부총리와 미국 협상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이날 오전 전화통화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는데요.
네.
이 통화에는 이강 중국인민은행장, 중산 상무부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네, 네.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까?
예, 미국 무역대표부도 중국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후 늦게 이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프 에머슨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보도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0월에 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건 아직 아니네요.
예, 중국 상무부도 10월 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장소는 앞서 거론됐던 대로 미국의 워싱턴인데요.
네네.
당초 미국과 중국은 두 달여간의 교착 상태 끝에 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고요. 그러면서 오는 9월에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번 달에 9월 달에 사전 접촉은 하겠네요.
예, 이 에머슨 USTI 대변인은 보도문에서 양측이 9월 중순 실무권 협의를 열어 이번 고위급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도 양측이 차관급 협상을 통해 다음 달에 있을 고위급 협상을 위해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한 10번 넘게는 고위급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다음 달 협상으로 벌써 13번째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하지만 네.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요.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번 달까지만 해도 이달 들어서도 서로 추가 관세를 주고받고 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는데요.
예, 맞습니다. 9월 1일자로 미국은 1250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예.
또 12월 15일부로 부과 시점을 예고한 물량까지 다 합치면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네네.
미국은 또 10월 1일부터는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재 매기고 있는 25% 관세를 30%로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미국 정부는 당초 10% 관세를 계획했다가 중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5%씩 더 올리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가 않죠?
예, 중국도 1일부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에서 10%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국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 WTO에 미국을 제소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양측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 이 소식이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무역 협상이 너무 늦어지면 중국으로서는 상황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또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영국이 큰 경랑 속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영국 하원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요.
예, 영국 하원이 4일 두 가지 안을 표기를 붙였습니다.
예.
자, 우선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조기 총선 동의안이었는데요.
그렇죠. 네네.
자, 앞으로 몇 달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투표였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표결부터 보죠.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영국은 다음 달 31일로 유럽연합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정부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합의안이 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네.
자, 이때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상황,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표결이었습니다.
예.
이 보수당 소속의 올리버 레트윈 의원이 긴급 발의해서 4일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지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다음 달 19일까지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영국 정부는 EU에 브렉시트를 3개월 더 연기하도록 요청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
영국 하원은 이런 내용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을 표기를 붙여서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로써 일단 다음 달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이 된 거죠.
네. 자, 두 번째 표결. 조기 총선에 대한 것이었죠?
예, 지난 7월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월 31일 마감 시한이 되면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원의 노딜 브렉시트 저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요.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10월 1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하원이 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예.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영국 하원들은 의원들은 이 존슨 총리가 발의한 조기 총선 동의안을 찬성 298대 반대
예.
56표로 부결시켰습니다.
네네.
조기 총선은 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예.
집권당인 보수당 의원 상 상당수도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계획을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일단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그냥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절차가 있죠?
예, 하원이 통과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국 상원은 6일 오후까지 이를 논의한 후에 하원으로 송부하는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네. 자, 존슨 총리 이런 의회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존슨 총리는 아직 조기 총선 계획을 벌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영국 국민에게 직접 조기 총선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자,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치르더라도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야당 쪽의 반응도 봐야죠.
예,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야권도 조기 총선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막고 난 후에 총선을 치르겠다는
순서를,
입장입니다.
예.
예. 자, 앞서 3일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현재 보수당은 과반 의석을 상실했는데요.
네네.
자, 여기에 존슨 총리가 반란표를 던진 21명의 보수당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권을 박탈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뭐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 영국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결정했는데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 당사자가 유럽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회원국들이 추가 연기를 모두 승인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영국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마감 시한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연방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한 소환장이네요.
예, 법사위가 4일 다시 소환장을 냈는데요.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지난 3월 21일과 4월 5일 4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가들의 만남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 제출 시한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예.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관리들하고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논의하면서 장벽을 빨리 세우려고 관리들이 법을 어겨도 이를 사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는데요.
예, 예.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국경 장벽을 세우면서 관리들이 어떤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이 남부 국경 일부를 재량으로 폐쇄하거나 장벽 건설에 필요한 땅을 민간 지주로부터 공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네네.
그리고 이 장벽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백악관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 말은 그저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원 법사위가 소환장까지 낸 걸 보면 이게 농담이라고 해명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4일 성명을 냈는데요. 네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언급이 공무원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하원 법사위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환장을 몇 번 발부를 했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달에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루안다스크 씨와 전직 백악관 관리 두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이 소환장은 이번 달에 열리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들으려고 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법행위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국경 장벽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항목을 4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장벽 건설에 돌릴 예산 36억 달러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명세가 또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예산을 전용하는 건죠?
예, 눈에 띄는 항목들을 좀 짚어보면요.
예?
미국 켄터키 주나 독일, 일본에 세울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 예산 있고요.
예.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기지에 세울 아이돌봄 시설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예, 앤드류 공군기지라면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뉴욕주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9,500만 달러를 들여서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네네.
이 예산도 전용됐습니다.
이게
전용된 항목 가운데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이었죠.
예. 뉴욕주라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의 지역군데요.
예, 맞습니다. 슈머 대표는 그래서 예산 전용에 대해 군 가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도로, 장비 창고, 수리소, 오염물질 저장소 건설 사업 등도 있는데요. 또 주한미군 시설 사업 두 개 예산도 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지휘통제시설 한 곳 그리고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주기장 건설 예산이 포함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13호의 링링의 영향으로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비와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 평안남도, 남북도와 자강도 흐리고 비 내립니다. 신의주와 수풍, 중강 지역은 오후에 비가 멈추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8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 최저 22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강원도와 양강도 비가 계속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5도. 예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 원산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5도. 삼전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산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북한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그들은 훌륭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중 한 곳이라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면서 많은 일들이 어쩌면 매우 중요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 개발에 나서면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이것을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북한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알렉산드르 코줄로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부총리는 남북회담이 조만간 가능하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남조선이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항들을 이행 안 하니까 회담이 할 수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담화와 관영매체 논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활동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수차례 회담에서 맺은 합의사항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남측과는 다시 마주앉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리용남 북한 대가 부총리는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 부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첫날인 지난 2일 올레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시 면담에서 리 부총리는 북한이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건설업, 농업, 어업, 관광 등에서 협력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몇 주 안에 중국 측과 장관급 만남을 갖자는 데 합의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뉴욕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통화하고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은 지난 7월 말 상하이에서 이뤄진 뒤 처음입니다. 당시 양측은 9월 중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달 초 서로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 앞서 이달 중순에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차관급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 해소 기대가 높아지면서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는 어제보다 2.3% 올랐고 중국 상하이 증시도 1.5% 높이 마감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한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란 관련 현안을 언급하던 중 이달 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를 원하고 있고 합의를 바란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년 반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며 대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반이라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수개월 만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부터 이란의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북한과 함께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이 제재를 거두지 않을 경우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서 거듭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 공식 철회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발표한 송환법 철회는 전적으로 자신과 홍콩 정부의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여기에 존중과 지지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홍콩 여론에 퍼지고 있는 중국 배후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전격 발표하자 인터넷 사회연결망 등에는 시위를 누그러뜨려 반정부 시위대를 처벌하는 수순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